제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한 17년 쳐온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는 좀 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합을 할 때 이따금 제가 멋있게 먹이고 기분 좋아서 씩 한번 둘러볼 때 어떤 사람이 잘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병신 같은 녀석이 잘 친다고 제가 뭐 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럴 때는 기분 좋았던 게 싹 없어질 때다. 제가 음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가대 잘했다고 칭찬 안 하랍니다. 잘 못하는 사람 칭찬할 때 썩 기분 나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모리아 도상의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절 다음 주일인데 엠마오 도상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5월 19일에 여러분에게 로마 도상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오늘 6월 16일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모리아 도상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7월에는 안 합니다. 올해 하면 저 사람 도상밖에 몰라 그럴 테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민족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이 고목나무와 같은 늙은 99살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해서 그가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0살에 없던 전혀 없던 데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이삭이 20여 세 되어서 확실한 청년 장부로 자라나서 이제 정말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는 청년이 되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버리고 네 쪽으로 잘라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태워 바치는 제사인 이 번제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었다가 다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차라리 없었던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요. 절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요구이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신앙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 모든 집단,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출제하신 것 같아요. 외아들이란 뭡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난 그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그에게 있어서 양보다도 낙타보다도 소보다도 그에게 그런 재물이 많았지만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의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개인과 민족과 시대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아들 바치라. 외아들이란 뭡니까?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근본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바치라고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가 없으면 살 보람이 없는, 그가 없으면 슬프고 탄식밖에 없는 웃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그에게 웃음이, 그가 없으면 이제 울음이고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나 어느 집단에게나 민족과 어느 시대에 때때로 잃어버리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을, 유일한 웃음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이삭입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이기도 한 폴란드 파데르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면서 폴란드의 대통령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강대국 독일과 소련 사이, 러시아 사이에서 많이 혼이 난 참 비참한 역사들을 그 동국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가 러시아에 점령될 때 그는 피아노 건반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 조국 폴란드의 독립을 다시 찾기까지 나는 피아노에 내 손가락을 대지 않겠다. 건반에 내 손가락을 대서 연주하지 않겠다. 참으로 그는 웃음을 잃은 것입니다. 작곡가에게 있어서,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각은 이게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요, 행복의 조건이요, 웃음입니다. 이삭이에요. 베토벤은 말년에 그의 청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파데르프스키에서 피아노를 뺏어가고 베토벤에게서 청각을 뺏어가십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슬픔입니다. 듣지 못한다면 눈물입니다. 말할 수 없다면 탄식밖에 그 입에서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에게서 하나님은 네 청각을, 네 시각을, 네 말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보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으로서 국토라고 하는 것은, 독립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한 민족이 땅을 잃어버리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이 주권을 잃으면 탄식밖에 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내 이삭을 달라 국토를 뺏으셨습니다. 그들의 주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에게도 한 시대에도 뭔가 이런 이삭을 받지라 하는 놀라운 외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다른 종교의 신을 믿을 수는 있는지 모르나 성경에 계시된 신을 제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달라고 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때인가 내 이삭을 원대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성서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100살에 나와서 20여 년 키워서 이제야말로 기뻐 그와 더불어 인생도 얘기하고 양도 함께 치고 놀러도 다니는 이 이삭을 20여 세 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죠. 제3일에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 그 모리아까지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3일 길까지 빨리 가면 하루도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빨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지요. 네? 조그마한 돌멩이에도 불어 걸려서 넘어졌기도 했을 겁니다. 네? 좀 시간 좀 늦추느라고 자꾸 소변 보러도 가고 뭔가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안 갈 수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괴롭다고 시간이 안 갑니까? 실패했다고 시간이 안 가요? 글쎄 가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모리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산에 올랐습니다. 장작을 쌓았습니다. 20여 세 된 이 다 큰 자식을 비끄러 맸습니다. 언젠가 제가 쭉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연속 설교할 때 이 이삭은 조금 병신 같다고 그랬죠. 공처가요. 좀 병신 같다고 그랬는데 글쎄 나 같으면 아예 120여 세 된 할아버지 된 아버지를 잠깐 실례하고 업어치기를 한번 하고 도망치게 하는데 아 그 아들이 이제 묶였어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얹어놓고서 이젠 잡아서 창자를 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번제 형식이니까 칼을 들고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잡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한민족이 이 지구에 나타나게 하겠다. 선민이 이 지구에 나타나게 하겠다고 그에게 선민의 조상이 되는 선민을 이 땅에 형성시키는 놀라운 희망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는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포기하고 더 큰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걸 통해서 선민이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도 죽어 이제 다 무로 돌아간다. 대체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나를 통해서 어느 민족이, 나를 통해서 어느 문화가 꼭 형성돼야 한다는 에고를 너무 강하게 갖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 아니면 안 돼.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안 나타난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은 이루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만은 이삭을 죽여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삭을 죽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죽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싸움하지. 아니, 이자가 죽으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살립시다. 어떤 바게인을 했겠지, 거래를 했겠지 하나님하고. 그러나 이삭을 죽여도 당신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백세에 난 자식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세에 난 외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른 각도에서지만은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학은 그 윤리학의 골자는 흔히 많이 impossible polity, the possibility를 얘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를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윤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험한 조직, 악한 조직 속의 이 험한 땅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이 인간들이 이 조건들을 이 형편 속에서 가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모든 윤리학 서적에서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백세에 난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가능하게 구현되기 위해서입니다. 외도변 그의 이삭을 바쳤으나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라는 그에게서 다 빼앗겨서 없어졌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 더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각을 잃은 사람이 작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 있어서 불가능이 가능성이 되었어요. 헬렌 켈라,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성이 그의 가능성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산입니까? 사업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들이야 굉장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꼭 요구하시는 우리의 가장 귀한 이삭 웃음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 이것 때문에 웃는다고 하는 그거, 그게 뭐예요? 그게 에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에고요. 자기요. 우리 깊은 속에 이 에고가 들어있어요. 이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욕망도 에고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이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때문이요. 나라는 것 때문에 서로 김씨도 나나하기 때문에 박씨도 나나하기 때문에 최씨도 나나하기 때문에 이씨는 안 싸우니까 내가 이씨인데 왜 싸워? 최씨도 이씨도 박씨도 다 나나하기 때문에 이게 에고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왜 교만해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을 해요. 실상 어떻게 따져보면 겸손이라는 것 속에도 아주 간사하고 안으로 깊이 들어간 교만, 나가 있어요. 저는 겸손해요. 그러는 것은 당신이 겸손해? 교만하지. 내가 겸손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금방 에고가 드러나요.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깊이 잠복한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까다로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맹랑한 게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처럼 에고가 빠지지 않은 겸손이 될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산다고 꼭 한 번 사는 인생이란 이삭, 즉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꼭 한 판에 승부를 보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란 결국은 내게 있어서 이삭이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한 판의 승부를 내는 도박이요. 인생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길이요. 인생이란 3일 길이요. 70년 산 사람도 결국 3일 길에 인생을 사는 거고 50년 산 사람도 실상 3일 길이라고 형용사를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 인생의 3일길이, 아브라함의 3일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헉, 만 가지 생각이 고민으로 그 속에서 이렇게 난 3일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인생 3일길도 매일 고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3일길이 뭐예요? 천 가지 번뇌요. 18번뇌만 아니야. 1000가지 번뇌. 이런 번뇌, 저런 번뇌. 삼일길 까면서 도망칠까? 아브라함이 퍽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망쳐버릴까? 우리가 이따금 어떤 중대한 책임을 질 때 그런 생각, 이 도망을 쳐버릴까? 저희 대학에서 옛날 제가 이제 7년 반쯤 됐는데, 대대학에 간지 옛날 제가 가기 전에 교수들이 전체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골라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교수라고 하는 교수는 모조리 이제 설교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다 모았는데, 아, 설교자가 안 나타나요. 아, 교목이 뛰어다니고 학생들 불어서 찾아도 영어 없어요. 그래서 급해 맞아서 한 10여 분 지나가지고 교목이 갑자기 설교를 마련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봤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변속 안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차라리 거기 서서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그래가지고 변소에 숨어 있었다고. 우리가 중대한 어떤 책임을 지때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삼일길 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막 모리아 쪽으로 안 가고 반대 쪽으로 도망을 쳐버릴까. 이집트로. 거기는 하나님 못 쫓아오겠지. 뭐 그런 생각도 났겠지요. 여러분이 일단 그러지. 전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된다는 것 되게 억울한 일입니다.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전에 아버지 사표 쓰겠다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사표를 쓰겠다. 너희들은 항상 요구하는 채권자고 나는 항상 채무자라구나. 빌어먹을래 못해먹겠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거 내가. 그래서 아버지 사표를 내가 아버지 사표 내고 본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사표 낸 때가 그런 때가 많아요. 집사 사표 내고 싶은 때 많지요. 뭘 이런 때 많지요.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해. 3일 가면서 나 이제 당신 안 믿기로 했어. 안 믿는데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거래요. 안 믿기로 한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가? 이틀 때쯤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있다는 게 착각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종종 그렇지. 하나님 있다는 게 착각 아닐까? 아, 그렇지만, 없다고 그랬다가 죽었다가 있으면 큰일 나지.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있기는 있어. 그러다가도 또 이런 생각도 들겠지.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죽었다가 뺏어가. 언제 이삭을 내가 달라고 그랬나? 천사가 와가지고 준다고 그래 놓고, 그 주워서, 그래 놓고서 왜 다 키워놓은 것도 뺏어가? 이 양반, 주는 양반인가? 뺏어가는 양반인가? 인생 3일길에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돈이 벌리면 주는 양반처럼 감사합니다. 그래. 차 실패하면 당신 뺏어가는 양반이어도 그래. 이 3일길 팍 고민이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발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모리아까지 안 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3일길 석양은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신비, 비밀스러움을 깨닫고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러먹을 내 기쁨이고 웃음이고 모르겠다. 나도 내 자식 모르겠다. 다 죽이겠다고 포기를 딱 했더니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포기를 하면 주어. 포기를 하면 주어. 기술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결코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잔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 대개 신자는 이 성경의 교훈을 기술로 방편으로 잔꾀로 주님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이걸 기술로 받아들인 신자들은 낮아져야 높아진다지 낮아지자. 그 조금 숙여놓고서는 그대로 있질 않아요. 조금 후에는 슬쩍 눈을 치뜨고 안 높아지잖아. 이 기술이지 이게 방편이지 장기지 이게 사실이요. 성경은 결코 기술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선포할 뿐이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해. 그래? 살아야 하니까 눈 딱 감고 죽자. 딱 감고 있다가 조금 후에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안 사나. 이건 방편이지. 이건 잔꾀지. 주님은 기술과 방편과 잔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엉터리 스승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실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잔꾀는 진리에서 뭡니다. 우리는 실상 믿노라고 하고 사노라 하지만 신앙생활이 인생 전체가 너무 기술적이고 너무 방편적이고 사실이 되어 있지 않아. 신앙도 사실이 되어 있지 않아.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되어 있지 않아. 사랑도 사실이 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고 기술적 사랑이야. 봉사도 사실적인 봉사가 아니고 기술적인 봉사란 말이요. 방편적인 봉사란 말입니다. 기도도 그럽니다. 기도가 사실과 진리로 되어 있지 않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술로 방편으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해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해보느라고 장난으로 이삭을 죽이는 척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 칼을 들었다가 알로 찔러나다가 아 왜 숯불에 양새끼가 안 울어 이렇게 빨리 걸려서 울지 내리고 기다리고 양새끼 울음이 안 들리면 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해야지 하고서 허리띠 울고 다시 졸라맨다고 시간을 기다리고 아니 점심 먹지를 않았잖아 힘이 없어서 못 죽였네 좀 점심 먹고 뭔가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핑계가 기술과 방편이요 잔꾀란 얘기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기술로 잔꾀로 사는 인생은 작습니다. 천합니다. 좁습니다. 어둡습니다. 정말로 진리로 사실로 살 때만 인생은 큽니다. 신앙은 큽니다. 인생은 높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높습니다. 밝습니다.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인생을 잔꾀로 기술로 살고 있는지 사실로 진리로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반성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전능하신 천지 하나님을 속이듯 잔꾀를 부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사실로 살게 하시고 사실로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